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화목해 하시는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 성도들, 화목된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를 이 말씀을 통해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도 살펴보고 있고요. 우리 다음 주일까지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성취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화목입니다. 이 화목을 다른 말로 하면 화평, 평강, 평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화목은 대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화목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샬롬, 뭐 에이레네 그 단어들이 다 peace, reconciliation, 화목, 화평, 평강, 평화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화목이나 평강이나 평화 그저 우리 마음속에서 누리는 그러한 평강의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전쟁이나 싸움이 없는 이 세상의 평화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 없이 다른 화목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 있으면서 화목하자.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빠져있는 화목, 참 화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빠져있는 평화, 참 평화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의 삶이나 이 세상에는 절대 평화나 화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짜 화목, 가짜 평화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화목이나 평강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깼다는 소리입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우시고 얼굴을 돌리셔서 우리를 듣지 않으신답니다. 죄 때문에 화목과 평강이 깨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의 피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과 화목하여 주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의 싹스를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화목이나 평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22절에 보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의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궁극적인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러한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이루시려고 하셨느냐, 그 구원의 궁극적인 끝, 목적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과 영원토록 화목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그토록 원하시고 원하시어 아들까지 바치신 겁니다. 또한 바로 이 화목의 현실이 우리가 들어갈, 아니 이미 영적으로는 들어가 있는 천국의 현실입니다. 그 천국의 현실을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누리는 화목된 교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나 서신서를 보아도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현실이 이 화목 또는 평화, 평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데,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신 후에 가장 먼저 전하신 첫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토록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셔서 그 이루신 구원의 현실을 가지고 기쁘게 자기 제자들을 찾아와 첫 번째 전하신 말씀, 뭘 전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화목을 가장 첫 번째로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의 가장 기쁜 소식을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루셔서 그토록 주시기를 원했던 그 현실을 평강, 샬롬, 화목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교회에 서신을 보내며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의 현실로 가장 먼저 인사하실 때 그 인사마다 꼭 들어가 있는 말이 뭐죠? 골로새서에서도 1장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요한 사도도 요한이서 1장 3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시리라. 평강, 화목,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누리고 있는 가장 복된 현실입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화목된 아들들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이 하나님과 누리는 화목에서부터 오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어떤 현실에서든지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해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평화입니다. 이제 성도의 삶은 이 화목, 이 평화를 누리고 증거하는 삶이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된 교제를 나누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화목된 형제들과도 화목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를 통해 우리가 속해 있는 영원한 화목의 나라인 천국의 현실을 이 땅에서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기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21절과 22절을 지난주일에 좀 자세히 보았죠. 전에, once, 그리고 이제는, now로 우리 죄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현실을 알려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좀 한 가지 더 볼 것은 20절 말씀이에요. 20절에 보시면 온 만물의 화목을 알려주십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된 것은 우리가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온 만물이 또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말씀하실까요? 화목의 범위를 죄인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까지로 확장시키십니다. 분명히 죄를 짓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은 우리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왜 온 만물의 회복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피로써 이루신 그 화목의 효력이 우리 죄인들뿐만 아니라 온 만물에까지도 다 미친다는 뜻이죠. 그것만큼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한 가지 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돌아가 보면은요. 처음에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죠. 하나님과의 화평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 저주의 심판을 내리세요. 죽어야 하고, 그죠? 또 그런 저주의 심판을 내리실 때에 창세기 3장 1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Cursed is the ground, the earth because of you.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아담뿐만 아니라 첫 창조에 속한 모든 만물까지 죄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온 만물도 고통받고 헛되고 헛된 모습으로 마치 죄인의 삶처럼 쇠하고 후패해져가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해 아래 새것이 없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요, 죄악으로 가득 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에게 심판이 임할 때에 죄인들뿐만 아니라 이 첫 창조에 속한 만물들까지도 하나님의 원수처럼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죠? 홍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땅도 물에 잠기는 심판을 받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생물들까지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죠?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도 다 함께 심판의 불로 녹아 없어질 것이라.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첫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불로 멸망을 당할 거라고 하십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그 반면에 그 이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실 때에도 그저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도 이런 전체 하나님의 이 온 만물까지 확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66장 2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들이 항상 있게 하실 때에 무엇도 함께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실 새 하늘과 새 땅. 그 회복도 함께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방금 보았던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요. 아까 그 첫 창조에 속한 하늘과 땅이 다 녹아 없어질 거라고 하셨죠. 죄인들과 함께 멸망을 받을 것이지만 그 뒷구절에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늘과 땅의 새로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회복된 화목된 관계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텐데 그뿐 아니라 그 화목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새 하늘과 새 땅까지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어디죠?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있죠? 그래서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뭘 약속하셨죠?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릴 땅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였죠?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의 현실이 땅까지 포함한다는 거죠. 레위기 26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죄인의 삶에 평화가 찾아오고 화목의 현실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또한 평화를 줄 것이라.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평강의 땅, 화목의 땅, 가나안 땅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되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판 안 받고요. 가나안 땅까지 심판받아요. 불에 태워지고 황무지가 되고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 더럽히고 땅까지 멸망을 당합니다. 이렇게 구원과 심판이 다 우리 죄인들에게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땅과 하늘, 만물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1절. Romans chapter 8 verse 20 through 21. 같이 볼까요? 로마서 8장 20절에서 21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읽을게요. 피조물에, 즉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에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도 죄인과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그 썩어짐의 종노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백성들의 영광의 자유에 함께 이를 날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회복이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아들들의 회복만이 아니라 온 피조물들의 회복까지 함께 있을 거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온 만물,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과 화목하다, 화목하셨다라는 말씀 나오죠. 그때 이 화목하다라는 단어가 좀 다른 단어예요. 아포카탈라소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make peace 또는 reconciliation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원 뜻은 원 상태로 회복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다.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원수되기 이전에 화평을 누리던 상태로 회복되다. 이런 뜻이죠. 화목이라는 뜻이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이루신 화평으로 인해 죄인의 상태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만물들까지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그저 원 상태로의 회복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의 회복입니다. 완전하고 완성된 상태로의 회복. 왜 그럴까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처음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의 그 상태로의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태. 그때에는 처음 아담과 이브가 죄는 없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과 화목된 교제 나누고 있었고요. 화평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때에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죠. 여전히 화목이 깨어질 수도 있는 상태였죠.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평강의 땅은 아니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피로써 이루신 이 죄인의 회복은 어떤 회복인가요? 그저 죄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 아니라는 거죠. 둘째 아담의 상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상태로의 회복입니다. 어떤 회복인가요? 다시는 타락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없는 상태로의 영원한 회복. 다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질 수 없는 상태로의 영원한 회복.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아들로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회복은 그 회복이에요. 그뿐 아니라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죄나 저주가 없고 다시는 멸망에 이를 수 없는 다시는 화목이 깨질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화목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으로의 회복. 바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피로서 이루신 우리들의 영원한 화목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요. 새 창조의 회복.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요, 그것이 너무 잘 나타나 있죠. 계시록 21장 1절하고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화목된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고 바다도 다시 없대요. 바다 뭐였죠? 바다 우리 많이 보았죠? 바다가 가리키는 현실 뭐였죠? 구약에서 저주, 심판이에요. 저주도, 심판도, 저주와 심판을 가져다 줄 죄도 다시 있지 않더라.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더라. 완전한 새 창조입니다. 죄인뿐만 아니라 온 만물까지.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화목의 현실, 새 창조의 현실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아들의 영광에 이르러 영원한 화평의 나라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화목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지금도 영적으로는 이미 천국에 속하여 이 현실을 누리고 있고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 온전히 이 현실을 누리며 살아갈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복된 거예요. 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그 현실을 가장 뚜렷하게 맛보고 누리는 시간이거든요. 화목된 아들들만 나오시는 겁니다, 이 자리는. 천국의 화목된 하나님과의 교제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속해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물론 매 순간순간 누리지만 가장 뚜렷하게는 이 주일 예배에서 누리시는 겁니다. 이 주일 예배, 그 어느 것에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꼭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22절 또 뒷부분이에요. 그렇게 20절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22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루신 화목의 궁극적인 또 목적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먼저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22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이 22절 뒷부분에 보시면은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In order to present you before God, holy and blameless and beyond reproach. 이 모든 것을 20절부터 22절 그 앞부분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전에 이런 원수가 예수님의 피로 화목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화목된 자가 되게 하셨는데 왜? 무슨 목적을 위해서? In order to 무슨 목적을 위해서? 였는가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써 화목케 되었다는 것을 잘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의 싹스를 치러주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나아가게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까지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세운다. 이 세우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세우다라고 나온 파리스테미라는 오늘 헬라어 말씀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 단어의 뜻이 몇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다, 바치다. 우리를 그런 자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셨다는 뜻도 있고요. 법정 용어도 있어요. 법정 용어로 심판 때에 재판관 앞에 세우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런 자로 변화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변화됐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는 아직도 죄가 많고 흠이 있고 책망할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이 절대 못 받아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전혀 없는 자로, 즉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받아주시고 여겨주시고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렇다. 너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항상 영원토록 변함없이.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이루신 우리 화목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예수님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인정을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일컫는 다른 용어가 있어요. 이와 같은 현실을 알려주는 뭐죠? 바로 칭의, justification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꼭 붙드셔야 합니다. 뭐죠?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죄의 싹이 다 치루어져서 하나님이 모든 죄사함을 주셨다는 것. 이제 우리를 죄가 없는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칭의는. 어디까지 가죠?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완전한 순종하신 삶으로 인정받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죄사함, 죽기까지의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의, 의롭다함,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죄사함만 아니에요. 의롭다함까지 입어야 합니다. 그 의는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님의 완전하신 순종.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순종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받아보시고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여겨주셔서 우리와 화목된 교제를 나눠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시라도 그런 현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잘 보시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칭의예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 의롭게 되어야,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져야 진정한 화목을 누릴 수 있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받아들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가보시겠어요? 거기 한번 같이 가보죠. Romans chapter 3 verse 25 through 26.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24절부터 제가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구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을 화목케 하신 것과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어떤 제물로 바치셨다 그러시죠? 화목 제물로 바치셨다. 그래서 우리를 그 예수님의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시고 화목을 나눠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화목제가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하고 연결이 될까요? 화목제 생각나세요? 우리 레위기에서도 봤고 예전에 다섯 제사에서도 봤고 여러 번 보았죠. 이 화목제의 구약의 화목제가 어떤 제사였는지를 보면 이것이 뚜렷해집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오늘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화목제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다른 제사들과 공통적인 특징도 있고요. 좀 구별되는 특징도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뭘까요? 어쨌거나 흠과 점이 없는 희생제물을 어린 양을 바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희생제물의 피가 흘려짐으로써 그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주는 의미가 있었죠. 죄값을 치러주는 의미. 그것은 모든 제사가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는 거기다 더 나아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화목제에서는 그 내장의 기름을 콩팥과 함께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어요. 이것이 왜 다른 제사와 다르고 어떤 중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콩팥이 이게 그 내장을 가리키는 올건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 보면 마음을 가리킬 때, 심장을 가리킬 때, 죄인들의 그 이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표현할 때 그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의 순종까지 함께 바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화목제는. 그리고 세 번째 나머지는 뭐였죠? 태우고 남은 나머지 고기들을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된 교제를 제사장들과 백성이 함께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 화목제에 참 제물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흠과 점이 없는 참 어린 양으로 온전한 화목제물로 자신을 바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사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의롭다함까지 입어 영원한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성전에서 누렸죠. 이제는 천국에서. 따라서 의롭게 되는 것과 화목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롭다함과 화목됨이 어디까지 나아가냐 하면 양자됨까지 나아갑니다. 아들이 되는 것까지. 죄인이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게 되므로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까지 얻게 하셔서 화목된 교제를 나눠주시는데 어떤 교제냐?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까지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되었다는 것은 그저 원수되었다가 이제 원수로 바라보지 아니하신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흠과 점이 없는 아들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누리시던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와 교제를 이제 우리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계신데 그 보좌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앉혀주셔서 한 보좌에서 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정이셨어요. 잘 보시면은요, 오늘도 이따가 성경 공부 때 보겠지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Ephesians chapter 1 verse 3 through 5.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세우시기 위해 모든 구원을 작정하셨다. 그리고 이를 누구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품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겨 계시듯 우리도 그 품 안에 함께 안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품 안에 안으신 화목하신 아들 다시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 품 안에서 우리가 진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화목이란 이런 겁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병도 죽음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듯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어 아버지와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쁘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한 것으로 받아주시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것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맛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보존되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아들로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랑할 겁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맛보고 있는 이 화목의 교제를, 이 평강을 충만하게 누릴 것입니다. 그날 소망하시며 더욱 이 화목을 누리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를 나눠주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 죄인들,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지옥으로 보내셔도 할 말이 없는데 오히려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의 피로써 우리와 화목하여 주시고, 아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까지 삼아주시고 천국을 주시며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아들로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누리셨던 교제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평강, 이 화목 더욱 누리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현실을 온전히 누릴 천국을 소망하며 저희들 기쁘게 하루하루 주님 오실 날 기다리고 천국 들어갈 날 기다리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